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주도의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석을 위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시범단의 체류 경비 6만 2천 달러를 남북 협력 기금을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ITF 시범단 36명 가운데 북한 국적자는 32명으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ITF 명예총재, 리용선 ITF 총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 총재는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태권도를 통합해 민족의 기억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ITF 시범단은 WTF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전라북도로 이동해서 총 4차례 시범 공연을 한 뒤 다음 달 1일에 출국합니다.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24일부터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 선수단의 이번 방한으로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ITF 세계 선수권 대회에 한국 등 WTF 시범단의 방문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대형 화재는 냉동고 겸 냉장고에서 시작됐다고 영국 경찰이 오늘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외장재와 단열재 모두 안전검사에 불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런던 경찰은 과실치사, 건강안전, 화재안전위반 혐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런던 서부의 24층짜리 그랜펠 타워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적어도 79명이 숨지고 아파트는 거의 전소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요원이 중국에 1급 기밀을 넘기고 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리스버그에 사는 60살의 케빈 말로이 씨를 국방 기밀을 외국 정부에 넘긴 뒤 돈을 수수하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어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말로이 씨가 지난 5월 적어도 3건의 기밀 문서를 중국 정보요원에게 제공했고 이 가운데 한 건은 1급 비밀에 속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말로이 씨는 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2만 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로이 씨는 지난 3월과 4월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고 중국 요원들에게 받은 현금 가운데 1만 6천 5백 달러를 가방에 넣고 입국하다 적발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말로이 씨는 하지만 기소 전 연방수사국 FBI 조사에서 기밀이 아닌 백서를 민간단체인 상하이 사회과학원에 전달하는 등 자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진술이 거짓인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로이 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연방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말로이 씨가 중앙정보국 CIA에 2012년까지 근무했었다고 전했지만 CIA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FBI는 중국의 첩보 요원들이 적어도 2014년까지 상하이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했다고 미 법무부에 보고했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전격 단절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만의 이슬람 순위파 4개 국가가 관계 복원 조건을 위한 관계 복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외교 관계를 중재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4개 국가가 이란 주재 카타르 외교 공관을 닫는 등 관계를 축소하고 카타르 국영 뉴스 채널인 알자지라를 폐쇄하는 등 1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흘 안에 카타르 주둔 터키군 병력을 철수하고 이슬람 정파인 무슬람 형제단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이들이 지정한 테러 단체들과 모든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4개 국가는 앞서 카타르가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등 지역 불안정을 유발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전격 단절했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4개 국가의 이번 요구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9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발로치스탄주 주도인 퀘타시 경찰은 오늘 오전 주 경찰청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폭탄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탄 공격이 발생한 발로치스탄주는 과격 분리주의 단체들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반도에도 연일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5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 곳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기후영향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1년 중 섭씨 35도를 넘는 날이 급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연중 35도를 넘는 날이 평균 7일 정도였는데요. 금세기 말에는 약 3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더운 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주는요, 35도 넘는 날이 최대 150일 가까이 늘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그러니까 1년의 절반 가까이 폭염에 시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이 지구온난화에 무난하게 대처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건데요. 이렇게 폭염일수가 늘게 되면 앞으로 곡물 생산은 급감하고 산업 생산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력 수요량은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인류는 앞으로 냉방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고 이마저도 후진국은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인류의 생존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24일 토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저녁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에서 30도, 신의주 역시 20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에서 29도, 함흥 18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8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노라 존스의 노래입니다. And then there was you. 그리고 거기에 당신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And then there was you. And then there was you, my dear. I thought love was a game one would win or would lose until I found you. Until I found. I thought I was right, but now it seems I was wrong. I just waited so long, and I feared love had go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걸프 일대 7개 나라가 한꺼번에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끊으면서 중동 불안정이 가중됐는데요. 이 나라들이 관계 회복을 위한 13개 조건을 카타르에 제시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 들여다보겠고요. 이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탈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붕괴 불안에 대해서 이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 불확실성을 긴급 조사하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동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카타르와 단교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이어졌죠.
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바레인, 예멘, 또 인접한 아프리카의 이집트, 또 내전 중인 이 리비아의 동부지역 임시정부인 헤프타, 또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가 지난 5일에 잇따라 이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통행과 항공, 해상교통까지 모두 차단했는데요. 이 카타르에서는 식료품 수출입 중단에 따른 식량난 우려가 커졌고요. 국제 기름값도 출렁였습니다.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혼란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이 카타르를 둘러싼 봉쇄 사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등 이 당사국들이 카타르에 관계 회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네. 이 AP통신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이 외교관계 복원과 봉쇄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을 카타르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들 나라들의 이 요구 조건을 정리해서 내놓으라면서 이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것들이길 바란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무더기 단교에 이은 카타르 봉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나온 것이어서 과연 이 사태 해결의 전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것들이라고 이 강조를 했는데 13개 조건들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이 AP통신이 단교 국가 중 한 곳에서 입수한 이 카타르에 대한 13개 요구사항 목록에는 이란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란 주재 공관을 닫는 등 사실상 외교관계를 끊을 것과 이란과 군사 정보 분야의 협력을 중단하는 한편 이 카타르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들을 추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라고 적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비중 있는 사항은 그동안 테러 음모를 부추겨왔다고 주장받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을 폐쇄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알자지라 방송의 자회사들은 물론이고 이 카타르 당국의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매체들도 문을 닫으라고 적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테러 단체와의 관계도 끊으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급진단체인 ISIL과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헤즈볼라, 알카에다를 비롯한 무장조직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 테러 조직 관련자의 신병을 각 당사국에 인도하는 한편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의 자금 지원을 끊으라고 요구했고요. 또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또 이집트, 이 바레인 당국이 지명 수배한 테러 피의자의 카타르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고 이미 시민권을 준 경우에는 취소하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카타르에 주둔 중인 터키군을 철수시키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네. 자,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사우디 등 당사국들은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열흘 안에 처리하라고 카타르를 압박했고요. 또 배상금을 낼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앞으로 10년 동안 점검받도록 했는데요. 이 카타르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실행이 어려운 내용들인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카타르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카타르가 이번 요구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는 이번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카타르 당국은 봉쇄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식료품 수입원을 이웃나라에서 이란과 터키 등으로 돌리고 있고요. 또 항공교통 봉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카타르 국적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이 이 미국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예. 자, 당초 이 여러 나라들이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이 교역과 통행을 봉쇄한 이유가 뭐였는지 살펴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카타르 왕실과 정부가 ISIL을 비롯한 이슬람 급진 테러 조직들을 지원하고 이 아랍 주요국이 테러 단체로 간주하는 무슬림 형제단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를 꾸준히 도왔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이 카타르 측이 대규모로 투자한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이 보도활동을 통해 테러 음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타르가 최근 이란과 가까운 행보를 보인 것이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 외부의 중재 노력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 이 사우디의 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새 왕세자와 통화한 데 이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의 카타르 봉쇄 조치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단교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미국과 가까운 쿠웨이트의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은 사태 초기부터 사우디의 제다와 카타르 도하를 오가면서 양측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고요. 캐나다의 쥐스텐 트리도 총리는 테러리즘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우려를 끝내고 대화에 나서라고 카타르 측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카타르와 가까운 나라들도 중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친 카타르 국가인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면서 이 카타르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터키는 이란과 함께 이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사태에 처한 카타르를 돕고 있는데요.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단교 사태 이후 과일과 채소, 유제품 등 하루 1,000톤 이상의 이란산 식료품이 카타르로 향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고요. 이 터키 관영 아나둘루 통신도 식료품 4,000톤을 실은 화물선이 어제 카타르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회의를 열고 있군요.
네, 영국의 탈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되는데요. EU에서 이탈하면서 이 향후 약속된 분담금도 내지 않아서 이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영국과 또 영국의 이탈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결속력을 되살리려는 EU 당국의 입장차가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왔는데요. 이번 주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공식 개시되면서 이 회원국 정상들이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첫날 회의에서 좋은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예,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EU와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주창해왔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메이 총리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 내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외국인이라도 영국에서 5년 이상 살았다면 이 교육과 건강보험, 연금 등 복지 부문 에서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가 전했는데요. 그동안 EU 측이 이 탈퇴 협상의 선결 과제로 내세웠던 EU 시민들의 거주와 보장 권리 보장 요구를 전격 받아들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영국의 탈퇴 이후에도 EU와의 연결고리가 약하게 남아 남게 된 셈인데요. EU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EU의 27개 회원국들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메이 영국 총리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을 브렉시트 협상의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도널드 투스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아직도 영국이 EU에 잔류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투스코 의장은 존 레논의 유명한 노래 이매진의 가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이 아니죠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영국의 EU 잔류를 주장하는 지도자는 투스코 의장 혼자가 아닙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메이 영국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EU에 잔류할 수 있는 문호가 여전히 열려있다고 설득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금융당국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시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중국의 주요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에게 이들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위험도 조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재신망과 미국의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경제 전문 매체들은 목요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은감회가 이달 중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거론되는 기업들은 해외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투자활동을 벌이면서 은행대출 규모가 큰 회사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들 기업들의 무리한 해외 인수합병에 따른 위험과 과도한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를 경계하는 조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완다그룹과 하이난그룹, 안방보험, 푸싱인터내셔널, 저장 로소네리그룹 등 모두 중국의 내로라 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기업들입니다. 하이난그룹은 지난 5월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에 인수돼서 인수를 성공해서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최근 회장이 구속돼서 주목받고 있는 안방보험은 유명한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인수해서 화제가 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 그 은감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닌데도 이 파장이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목요일 푸싱 인터내셔널과 하이난 그룹의 주식이 6%포인트 폭락하는 등 당장의 주식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푸싱 측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사태를 무마하는 모습이었고요. 안방보험과 완다그룹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해외 직접 투자를 단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2,25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상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 내용 또 이에 대한 반응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없다고 밝힌 소식, 또 이번 주 미시간주 공항에서 일어난 흉기 테러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 건강보험 개혁 제도,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상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험 가입자들뿐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도 큰 부담을 준다며 오바마 케어를 줄곧 비판해 왔는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어제 새 법안을 공개하면서 오바마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ecause Obamacare isn't working by nearly any measure, it has failed, and no amount of 11th hour reality denying.
네, 현행 오바마 케어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대로 두면 더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하원에서는 지난달 초에 공화당 의원들이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원 법안은 현행 오바마 케어와 이 하원 법안의 타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하원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조항과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부유층에 부과했던 세금을 없앴고요. 또 여성들에게 피임과 낙태 등을 제공하는 단체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1년 동안 중단하는 등 하원 법안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그동안 빈곤층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 이 메디케이드 확대를 폐지하기를 원해왔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원 법안보다는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삭감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현행 오바마 케어 아래서는 소득이 빈곤 수준의 빈곤 선의 138% 아래인 경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빈곤층 주민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가운데서도 어린이나 임신한 여성,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됐는데 그 대상을 크게 늘렸던 것인데요. 현재 이 31개 주가 오바마 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를 받아들여서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주정부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네. 지원금에도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말씀하신 내용은 하원 법안과 대체로 비슷한 것들인데요. 하원 법안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나이에 따라서 차등을 뒀는데요. 이 상원안은 나이가 아니라 수입을,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이 상원 법안은 전반적으로 이 하원 법안보다 온건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법안에 대해 매몰찬 법안이라고 표현하면서 상원 법안은 좀 더 관대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이 하원에서도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이 다릅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기존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상원 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통과된 하원 법안은 이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각 주정부 재량에 맡기기로 했었죠.
예,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 법안을 가리켜서 양의 가죽을 쓴 늑대라고 비유했는데요. 비정한 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This bill will result in higher costs, less care. And millions of Americans will lose their health insurance.
오바마 케어보다 돈은 더 많이 들면서 혜택은 줄어들고 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하원 법안보다도 더 나쁘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위원회 청문회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방침인가요?
네, 법안 표결을 가로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하원 법안과 다른 점을 최소한 72시간 동안 공개하게 하고 의회 예산국 이 CBO 분석 결과에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BO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2026년까지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대신 같은 기간 연방정부 적자는 1,190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었죠.
예. 자, 오바마 케어는 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관련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상원 법안은 건강보험 법안이 아니라 중산층과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가정을 이루면 이 법안이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건데요. 앞으로 다소 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비정한 이 법안의 성격이 크게 바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법안을 지지한다면서 기억하라, 오바마 케어는 죽었다, 이런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지도부가 다음 주 중에 이제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현재 상원 의석이 52석 대 48석으로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한데요. 하지만 의석 차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전망이어서요. 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이 반대하면 이 법안이 부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랜드 폴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등 보수 성향의 의원 4명이 공개된 초안대로라면 지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장의 테이프가 있느냐 없느냐 이를 두고 미국 정가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결국 그런 테이프는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또 그런 테이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고 며칠 뒤인 12일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흘리기 전에 우리 대화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코미 전 국장은 이달 초 청문회에 나와서 이 녹음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또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녹음 테이프가 없길 바라는 게 좋을 것, 이런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특별검사 임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친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언론을 통해 유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이프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에 대한 답변보다는 새로 의문이 또 생겼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 애덤 시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말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앞으로 다른 증인들을 통해 테이프 존재 여부를 계속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지난 9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테이프 존재 여부를 밝힐 것, 또 있다면 오는 23일까지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더 일찍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걸까요?
네, 그건 알 수 없는데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번 주 안에 테이프에 관해 밝히겠다고 말을 했었고 또 그렇게 했다면서 이 발표 시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FBI 수사와 관련해 사법 방해를 한 일이 없고 또 러시아와 내통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의 한 공항에서 이 괴한이 경관을 칼로 찌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FBI 미 연방수사국은 어제 이 캐나다 국적의 용의자 아모르 푸투이가 범행 전에 미국에서 총기 구매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총기 구매를 거부당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총을 사용했더라면은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포트이는 미국에서 구입한 약 30cm 길이의 칼로 이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국제공항에서 이 순찰 중이던 경관 제프 네빌의 목을 이 뒤에서 찔러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네빌 경관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자, 당국이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현재 수사 중이죠?
네,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아랍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는 다 같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올해 이 49살인 용의자는 원래 이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으로 현재 캐나다 퀘벡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당국은 푸투이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 조직과는 연관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투이는 지난 16일 뉴욕주의 레이크 챔플레인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쿠바 협상을 취소한다면서 쿠바에 대한 관광을 제한하는 등 일부 경제 제재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인권 상황 등을 비판하면서 전임 행정부가 맺은 쿠바 제재 완화 조치가 쿠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쿠바 정권만 살찌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이 미국과 쿠바 관계의 변천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깝고도 먼 두 나라, 미국과 쿠바.
미국과 쿠바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1시간 남짓이면 카리브의 섬나라인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미국과 쿠바는 반세기 넘게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공식 단절한 건 지난 1961년 1월. 사실 그전까지는 미국과 쿠바는 상당히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19세기 당시 쿠바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바나 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군함이 폭발한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미국과 스페인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쿠바는 약 3년간 미 군정의 통치를 받게 되고 1902년에 공식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1903년 관타나모에 미 해군 기지가 설치됐고 쿠바의 경제의 전반을 미국 자본이 장악하는 등 독립 이후에도 상당 기간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요. 이후 1950년대 쿠바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쿠바 사이에는 경제, 관광 등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쿠바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악화된 관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지금까지 쿠바에는 크게 세 개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신생 쿠바 첫 정권은 제라르도 마차도 정권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정 끝에 반군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어서 들어선 게 프랜시오 바티스타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티스타 정권 역시 독재와 폭정을 거듭하면서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공산 반군에 의해서 전복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했던 미국은 당시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걸 원치 않았고요. 이에 공산 반군을 진압할 수 있도록 바티스타 정권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이어 쿠바 공산 정권은 농지 개혁법과 대기업 국유화법 등을 차례로 발표했는데요. 쿠바 대지주와 대기업의 자산은 물론이고 쿠바에 진출해 있던 미국 기업들의 자산까지 몰수하면서 1961년 두 나라는 국교를 완전히 단절하기에 이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냉각 관계.
미국과 멀어진 쿠바는 당시 같은 공산국가였던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은 냉전이라는 국제적 대립관계에 있었는데요. 미국의 코앞에 위치한 쿠바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소련과 가까이 지낸다는 건 미국의 안보와 국제 전략에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망명은 쿠바인 1,500여 명을 훈련시켜 쿠바에 침투시킨 뒤에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킬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으로 불린 이 계획이 실행된 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였는데요. 하지만 이 작전은 100여 명이 사살되고 1,000여 명이 체포되는 처참한 결과를 남기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틈타서 소련은 쿠바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쿠바에 비밀리에 자국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곧 미국 정찰기에 의해서 발각되는데요.
This government, as promised, has maintained the closest surveillance of the Soviet military buildup on the island of Cuba.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과 쿠바의 미사일 기지 중단을 요구하면서 거부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는 3차 대전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양국의 긴박한 협상 끝에 소련은 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미국은 터키에 있던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쿠바 관계는 더 급속히 냉각 관계로 치닫게 됐는데요.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경제교류와 외교관계가 전면 중단되고 여행금지 등의 제재가 내려지면서 미국인들에게 쿠바는 반세기 넘게 갈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좌파 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테러범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서 무역과 대외 원조, 무기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대 미국과 쿠바.
쿠바에 대한 미국 봉쇄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졌는데요. 1992년에 쿠바 민주화법이 통과되면서 쿠바의 민주화 이행과 인권 보장 없이는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했고요. 이후 미국 자본의 쿠바 투자 봉쇄 조치와 쿠바 출신 이민 망명자들의 본국 송금 차단 조치까지 내려지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었던 양국의 관계는 지난 2008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계 미국인들에게 쿠바 방문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양국은 화해의 첫 물꼬를 텄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5년 7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과 쿠바 간 역사적 국교 정상화 소식을 공식 발표합니다.
More than 54 years ago, at the height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closed its embassy in Havana. Today, I can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to formally.
그러면서 54년 만에 미국과 쿠바는 새 시대를 열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다시 설치됐고 쿠바는 미국의 테러 지원금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또 금수 품목이 다수 해제되고 미국 기업의 쿠바 투자를 허용하면서 미국 통신업계와 항공, 관광업계의 쿠바와의 공동사업 추진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항공협정이 체결되고 우편 업무가 재개되는 등 행정부 차원에서 대쿠바 제재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쿠바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바계 사회와 미국 의회 안에서는 쿠바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쿠바 유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쿠바 제재 완화 정책을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리틀 아바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The last administration's completely one-sided deal with Cuba.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맺은 미국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쿠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쿠바 정권은 북한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쿠바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쿠바의 압제자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쿠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쿠바에 대한 금융거래와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제재 강화 조치를 보면 쿠바의 대표적 국영기업으로 쿠바 군부와 깊숙이 연관돼 있는 걸로 알려진 가에사와의 거래가 전면 중지됐는데요. 이 기업은 쿠바 내 상당수의 상점과 호텔, 관광, 요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쿠바 경제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만큼 큰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의 유명 호텔 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해외 기업과 공동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가족 방문 등 12개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없이 여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개인 여행은 제한되고 단체 여행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바뀌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쿠바에 가려는 사람은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쿠바에서 사용한 모든 금융기록을 5년 동안 반드시 남기는 조항도 여행 규제에 포함됐는데요. 이 역시 관광자금이 쿠바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국은 새 제재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약 14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던 미국인 쿠바 방문객의 숫자가 크게 감소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교 회복 조치 전체를 철회하는 건 아닌데요. 지난 2015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 다시 개설한 미국 대사관은 그대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미국 항공편과 크루즈 선박의 쿠바 운항도 계속 허용키로 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쿠바 관계의 변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eel the pinch. Feel the pinch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fun expression. But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Man, I'm feeling the pinch as the gasoline prices keep going up.
I know. It's ridiculous, isn't it? You're not the only one feeling the pinch of surging gasoline prices. Everyone else is too.
I hope the gas prices drop soon.
Same here. 본문에서 제이슨이 Man, I'm feeling the pinch as the gasoline prices keep going up.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올라서 돈에 쪼들려 라고 하자 제가 I know, it's ridiculous, isn't it? 알아, 너무 심하지 않니? You're not the only one feeling the pinch of surging gasoline prices. Everyone else is too. 기름값 때문에 돈에 쪼들린다고 느끼는 건 너뿐만 아니야. 모두들 그래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어서 제이슨이 기름값이 얼른 내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자 저도 마찬가지야 라고 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eel the pinc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I'm feeling the pinch as the gasoline prices keep going up.
I know. It's ridiculous, isn't it? You're not the only one feeling the pinch of surging gasoline prices. Everyone else is too.
I hope the gas prices drop soon.
Same here. Today's expression is feel, F-E-E-L, feel the pinch, P-I-N-C-H, pinch, feel the pinch. You know that if somebody pinches you, it hurts, right? Well, today's expression gives off that same feeling of hurt. So if you are feeling the pinch, you are affected by hardship, especially financially. So basically, you are financially restricted, or you're finding it more difficult to survive on your income. 네, feel the pinch를 직역하면 꼬집는 것을 느끼다지만 돈에 쪼들리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꼬집히면 따끔하고 아프겠죠? Feel the pinch는 이렇게 돈에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올라서 돈에 쪼들린다고 합니다.
Man, I'm feeling the pinch as the gasoline prices keep going up.
라고요. 이처럼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eel the pinch입니다. 네, 그럼 다른 예문을 좀 더 살펴볼까요?
The schools felt the pinch in the budget this year.
이라는 문장은 학교들은 올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I'm feeling the pinch as the gasoline prices keep going up.
I know. It's ridiculous, isn't it? You're not the only one feeling the pinch of surging gasoline prices. Everyone else is too.
I hope the gas prices drop soon.
Same here. Let's review. If you are feeling the pinch, you are affected by hardship, especially financially. Feel the pinch. Feel the pinch.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크리스 스테이플튼이 부른 테네시 위스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Used to spend my nights out in the barroom. Liquor was the only love I'd known. But you rescued me from reaching for the bottom and brought me back, being too far gone. You're as smooth as Tennessee whiskey.
same old places. Found the bottom of the bottle's always dry. But when you pulled out your heart, I didn't waste it. Cause there's nothing like your love to get me high. Whiskey. You're as sweet as strawberry wine. You're as warm.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6년 6월 23일 오늘 이집트의 정치인인 가말 압둘 나세르가 이집트의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4년 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나세르는 군 사령관이었던 무함마드 나기브를 이집트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나세르는 이후 나기브를 몰아내고 자신이 1인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어 1956년 오늘 나세르는 이집트 최초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99.9%의 찬성표를 얻어 이집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나세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앙 집권 체제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토지개혁 등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나세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해인 1956년 10월 수에즈 운하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공격,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1961년 6월 23일 오늘 남극 대륙 보호를 위한 남극 조약이 정식 발효됩니다.
Covering nearly 10% of the globe, it's protected by a treaty that ensures it's used for peaceful purposes only.
영국과 소련, 일본 등 12개 나라는 두 해 전인 1959년 12월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 남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2세기 전인 1772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이 남극 대륙은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하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남극 대륙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섭니다. 그러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남극 조약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지구의 많은 자원을 개발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했으니 남극 대륙만큼은 보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국과 소련, 일본 등 12개 나라가 이에 동의해 남극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에는 남극의 평화적인 이용과 자유로운 과학 탐사, 핵실험 금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금지, 자연보호 등 14가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극 조약은 이후 1961년 오늘 정식 발효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